안녕하세요. 근양유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가격이 많이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짜증도 나시고 뭐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뭐 너 비트코인 안 좋게 보는 거야? 아니요.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 있는 그동안에 안 좋았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와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멀리부터 와볼게요. 제가 이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냐면요.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미국에서는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이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핵심적인 것,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가도 떨어졌고요. 물건의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선은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을 사려고 하는데 아이폰의 가격이 다음 주면은 10% 할인한대요. 그 다음 주에는 20% 할인하고요.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을 때는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하게 됩니다. 소비를 안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비를 안 했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또 하락합니다. 아,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물건의 가격이 또 하락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기업의 실적도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하락하게 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레이오프죠. 해고를 하게 됩니다. 아니, 기업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사람을 이제 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사람을 자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고 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한 사이클이 생기고요.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안 좋아져서 해고를 하니까 또 소비가 줄어드는 이 두 사이클이 동시에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버냉키라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고안해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물건의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은 돈의 가치, 돈으로 표현되는 물건의 값, 주가 모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었고요. 이 돈의 가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가 고안했던 방법이 바로 QE였던 겁니다. 일명 돈 풀기가 되겠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에 그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버냉키가 이대로 가면 대공황이 오고 일본처럼 미국도 잃어버린 30년, 40년 될 텐데 이건 안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와, 진짜 너무하다. 해도 너무해. 야,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진짜 탐욕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뭐 성과금 받아가고 막 그러면서 잘못은 쟤네들 했는데 왜 우리 돈으로 쟤네들 구해주냐? 그러면서 이제 돈 풀지 마라! 이렇게 엄청나게 시위가 많이 있다 보니까 버냉키가 급기야 이런 결단을 하죠. 2009년 3월인데요. 버냉키가 태어났던 그의 고향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 3월 그 당시에 버냉키 정말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버냉키가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시골에서 그냥 평범한 아이로 태어났던 버냉키가 시골에 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뒤에 약간 좀 시골스러운 느낌이 좀 납니다. 제가 이제 돈을 풀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돈을 푸는 거는 월가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뭐 교수하고 그래서 제가 월가를 대변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어요. 이거 지금 돈 푸는 거 있잖아요. 월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메인스트리트,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월스트리트 그리고 메인스트리트를 구분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은 버냉키는 월스트리트 금융시장을 위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메인스트리트,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푸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돈을 풀어서라도 다시 소비를 살려야 이게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죠. 돈을 풀어야죠. 그래서 돈을 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돈을 막 뿌리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아, 버냉키가 저렇게 하는데 그래 알았어 풀어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주가도 회복하게 되고 경제도 최악에서 조금씩 회복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실물 경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GDP는요. 두 배 상승했거든요. 두 배 오르는 동안에 금융시장을 상징하는 나스닥은 오르는 듯 빠지는 듯 오르는 듯 빠지는 듯 했지만 지금은 22배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22배 올랐고요. 메인스트리트 실물 경제는 두 배 올랐다는 거죠. 돈풀기의 결과는 실물 경제도 살아났지만 금융시장을 훨씬 더 키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멀리서부터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메인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돈풀기가 시작된 이후로 급격하게 벌어졌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죠. 뭐 20만 원, 30만 원씩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줬던 돈은 정말 소비로만 이어질까요? 아 물론 소비를 할 때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소비에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이 있어서 20만 원을 쓰려고 했는데 이 돈을 정부에서 준 돈으로 썼으니까 나머지 요 돈으로는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투자 그리고 주식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지금 미국에서는 관세로 얻은 수익을 또 돈을 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다 보니까 돈들이 계속 풀리게 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 2022년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발표합니다. 자, 우리가 메인스트리트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인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했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방식의 통화정책인 거죠. 여러분들이 FOMC 회의 끝날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 것이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내렸어요 이런 걸 하는 것이 다 이런 겁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통화정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 실물 경제를 위한 금리, 실물 경제를 위한 금융시장, 연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월스트리트를 위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QE 또는 QT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풀기, 돈 걷어들이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QE랑 QT 앞에 붙어있는 이 B자 있잖아요. 이거 그냥 빼버리자. 이것도 그냥 전통적이라고 해버려. 왜냐하면 얘도 월스트리트를 위해서 늘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정책이기 때문이야. 돈 풀기 필요하면 해야지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급기야 지난 주말에 뉴욕 연준 의장이죠. 뉴욕 연준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리엄스인데요. 이분이 우리 조만간 돈을 더 많이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더 풀 수도 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산 매입을 곧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지금 아니 물가가 아직도 높은데 무슨 돈을 풀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연준 총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금리는요 메인스트리트를 위한 거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월스트리트를 위한 겁니다. 좀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막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코스피에서 주식 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만간 자산 매입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때 말하는 자산 매입은 월스트리트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처럼 QE다 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QE는 아닌데 돈 풀기는 맞아. 그러면서 또다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자산의 가격도 올리고 물건의 가격도 올리려는 시도. 그러나 물건의 가격이 이만큼 오른다면 자산의 가격은 이만큼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은 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아 또 돈 풀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진행되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에서 얼마 전에 지난 10월 달에 중국도 QE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넨키가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아무 이야기도 하나 안 났습니다. 그냥 논란도 없이 이론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하게 아니 무슨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하게 돈을 풀었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돈을 풀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또 많은 돈을 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보조금인데요. 이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중국에서 보조금으로 지금까지 줬던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프랑스 연구소의 자료이거든요. 하, 엄청나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거는 이 이후의 데이터는 발표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거죠. 중국은 보조금과 소리소문 없이 돈 풀기를 계속 시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보는 미국에서 아 잠깐만 중국 니네들 지금 반칙 좀 그만 써! 라고 이야기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도 그냥 반칙 써야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화 가치를 지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전쟁일 때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비트코인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만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비트코인을 좋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화폐의 가치는 이러저러 이저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전쟁일 경우에는 더 심한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계속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흔들리긴 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